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지체들 중에 이러저러한 이제 사정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마다 참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이렇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참 살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오늘은 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의 달려갈 길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대와 현대를 불문하고 또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람의 그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과 어떤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출발지가 있고 종착점이 있다는 면에서 좀 비슷하지요. 인생과 길이. 또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혹은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지요. 또 길을 가든 우리가 인생을 살든 수시로 우리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 길만을 선택해서 한 번에 한 길만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좀 비슷하죠. 또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크게 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길을 가는 문제이고 또한 인생을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길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죠.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마땅히 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살아야 하는 어떤 방법,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인생의 길이 있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성경의 유다서에는 가인의 길이라는 가인의 삶을 가인의 길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람의 이 사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서 48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네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내 하나님이니라. 이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세요. 내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주제는 그 이제 17절 말씀에 이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늘그이 18절 말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새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가 내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네 화평이 강 같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길을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초반에 있습니다. 이한 해의 길을 우리가 또다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 전체 인생도 전체 인생이지만, 또 2017년 이한 해의 길을,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이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이 여정을 길이라고, 하나의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또 인생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길이라는 것까지는 알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올바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지침들, 오늘 요거를 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그 인생의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다시 보시니까,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체포될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떠올릴 때마다, 저 또한 참 내가 이렇게 좀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좀 안일해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됩니다. 참으로 부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어떤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한평생이라는 공평한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 한번 사는 인생이에요. 누구는 두번 살고, 누구는 세번 살고, 누구는 한 번밖에 못 살고, 그게 아니에요. 다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걸어가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어영부영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달려간 길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똑같은 열정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좀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이 하나의 여정이라면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개나리 뼈짐 하나 들고, 요즘 말로 하면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아무 곳으로나 자유롭게 떠나는 그러한 배낭 여행이 인생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글을 보니까 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그 붙잡는 그 목표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종착점은 이것인 것이죠. 이것을 14절에서는 푯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밀치며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분명한 푯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달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겠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갈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잘 찾기 위해서는 길을 찾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참 좋은 세상이 되어서, 참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뱃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하고 할때 해나 달의 위치 또는 별들의 위치를 이렇게 보고 자신의 길들을 찾았습니다. 나침반이 발명되면서부터는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저도 이 길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초행길을, 특별히 초행길을 갈때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에도 푯대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불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또 보여요. 뭐냐면, 그냥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이 구름이 좀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고, 밤에는 이제 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과 구름 기둥, 이것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기 이제 9장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세바냐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 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이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과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신 그러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얼만큼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가르쳐 준 것이 이 불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불과 구름 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때 왜 이동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이렇게 열심히 하룻밤새 열심히 이거 장막을 다 쳐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떠나자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무작정 정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철저한 그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다 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시도해 본 사람일수록 더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구나 하는 정도에 그쳐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해봤던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되게 사랑스러워요.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등불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건 기록된 말씀이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빛을 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한 자에게 그 빛이 명철함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지날 때 뭔가 대단히 막막하고 어둡고 과연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빛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젖고 그 말씀을 탐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구절을 펴서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지금 닥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주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을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십시오.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직접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참 정말 너무나 내게 필요했던 말씀을 곧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꼭 찍어서 주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것이 그 말씀들이 내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느낌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말씀, 그이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을 훈련하게 될때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 두 번째 길을 찾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로 가야 한다. 공자가 한말 중에 비도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자를 뭐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씩 익히는 것인데요. 오늘 한자를 좀 섞었어야 조금 또 이렇게 준비한 그런 티가 나잖아요. 비도불행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어려운데 이거 풀었으면은 누구나 다 하는 아주 쉬운 말이거든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대단히 쉬운 말인데. 예. 이렇게 쓰더군요. 비도 불행.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인식은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길이고, 그 길에는 가야 할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지각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훌륭한 공자님께서도,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 바른 길이 뭔지는 몰랐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석학이라 불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현이라 불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지각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성경에서는 곧바른 길이라고 표현하고, 이 길과 반대되는 길은 비뚤어진 길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니까 이두 길을 대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뚤어진 길을 갈때 넘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인생의 길을 가다 넘어졌다면 우리는 잠시 주저앉은 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비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양심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내가 즉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참 하나님께 거리김이 없이 담대한 가운데서 내가 넘어졌다면 그것은 그냥 그 넘어진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심으로써 그 길을 교정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바른 길은 치우침이 없는 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곧바른 길을 가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곧바른 길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기하십시다. 오직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옆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네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잘 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 바른 길, 참된 길, 곧은 길을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면서 또한 빛이 되셔서 그래서 그 길에서 이 빛을 통해서 그 길을 보면서 갈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또 조금 간과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늘 야곱처럼 약삭빠른 사람들이라서 뭔가 우리의 그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길, 그러니까 수단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으로서의 길도 당연히 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친구는 누굴까요? 길 자체입니다. 그렇죠? 늘 땅을 이렇게 딛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길 자체가 사실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매 순간 내가 함께하고 누려야 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좁은 길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 자체도 좁고 길도 좁아서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시고 그 좁은 길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넓다고 무조건 우리가 다갈수 있는 길이 아니고 가도 좋은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곧바른 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갈 때,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이 길이라는 것,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제 인생을 길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정처 없이 갑니다. 그렇죠. 정처 없이, 그 노래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정처 없이 가는 인생에 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정처 없는 것,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는 것, 방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최초의 방랑자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가인이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떠도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잠언 27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좋은 표현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떠도는 것,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너털너털 떠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인생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침례자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자 요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여유 있게 방황하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길을, 인생을 길로 표현할 때, 인생을 길로 표현할 때 대부분이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걸어간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렇고, 그 예레미야서에 표현돼서도 보면, 예레미야 4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인생을 갈때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조금 신기하게 신약 성경에 오면은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마지막 때가 좀더 다가와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달려가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도 달려가셨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예수님 여유 있게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앞서 달려가신 분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앞서 달려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가고 계신데 성도들은 터벅터벅 걸어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가실 때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부지런히 갈 때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에서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장, 11장 1, 2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게 영어로 보면 good report예요. 우리 그 기록 리포트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예요. 이렇게 평가서를 이렇게 매기고 할때 그걸 평가를 받는 거예요. 39절에도 보니까 쭉 여러 사람을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대에 자꾸 이 교육 철학자들이 경쟁을 없애려고 하고, 학교 내에서 시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대단히 인권을 보장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주하도록, 그래서 등수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등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 차등을 두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금 언급이 나왔듯이 상을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보상, 유치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죠. 에이, 다큰 어른들에게도 뭘 그런 걸 하나요? 다큰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것은 유치한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온전 우주적인 방법인 것이고, 대단히 효과가 있는 방법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에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에? 제가 후서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렇게 졸면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까지를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길을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그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상 받는 거 너희도 다 알지 않냐? 올림픽의 우승자 한 사람에게 월계관이 씌워지는 거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구원만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뭐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상까지 받으려고 뛰어갑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보상이 영원한 보상, 너무나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아예 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고,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달려갈 때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에 젖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달려갈 때, 그 어떤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그 위험으로 인해서 중간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이죠. 2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어떻게요?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끝마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 감동하고 감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 길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길을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달려가고 달려갈 때 주저앉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마치면서 달려가려고, 끝마칠 때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길을 갈때 혼자 가는 길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저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지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구원은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동행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달려가야 할 길이 있듯이 또한 2017년을 달려가야 하는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출발점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달리십시다. 안식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쉬지 마십시다. 우리가 부지런히 달리되, 분명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부지런히 달리되 정확한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부지런히 달리되 마땅히 갈 길, 좁은 길, 곧바른 길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리되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달리되 상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히 달리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늘 유지한 채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시작점에서 달려가려고 할 때 제가 여기서 나열한 이러한 것들 중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이 점은 괜찮은데 오늘 언급한 것 중에 요러요러한 점은 내가 좀 부족했거나 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십시다. 901장을 우리가 같이 하시는데 믿는 이여 용기네요. 우리가 보통 좀 요 찬송을 빨리 했는데 오늘 조금 여유 있게 같이 4절까지를 같이 하십시다. 901장입니다. 믿는 이여 용기네요.
말씀 안에 굳게 거하라. 조마귀가 몰고 가는 수많은 무리 길을 잃고 지옥길로 달려가노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구하라. 영광스러운 승리 깃발 바라보면서 주님에서 모든 대적 물리치겠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거하라. 머지않아 싸움 끝나 주님 오실 때 만왕의 왕 최수 앞에 상급이 있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거하라.
주님,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길이 하나의 경주라고 이야기했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라고 했고 자신은 그 길을 끝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했고 마침내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달려갈 길들을 다 마쳤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앞서 달려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부지런히 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완수할 마음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지체들과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